예, 오늘은 십자가에 의한 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오늘은 좀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가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다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먼저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온전하게 지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짓지는 않지만 온전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자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지요. 이런 상태로 사단에게 눌려서 어가지 못해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의 인류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회복하는 내용이 놀라운 진리와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들을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지요. 왜? 지식적인 거라든지 하나님이 비춰주신 진리들을 그 영적인 내용들인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진리를 하나하나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민족을 세우셨지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그 민족이 아직은 하나님의 규정에 어긋났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나눈 거예요. 자, 원래 레위기서는요, 출애굽기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원래 레위기서 1장 1절은요,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께서 회막문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리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리고가 들어가면 앞에 내용이 뭘까요? 예, 출애굽기 마지막이지요. 출애굽기 마지막.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성막을 준비해서 계획대로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너희들 중에 내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 이렇게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 제도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예, 엄청난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제사예요. 예,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가지를 일러주고 회막을 짓게 하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요. 큰 은혜지 여기에. 그게 뭐라고요? 제사라고요. 자, 그럼 넘겨주시겠어요? 자,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두 번째, 안수를 합니다. 세 번째, 잡습니다. 네 번째, 가죽을 벗깁니다. 다섯 번째, 각을 뜹니다. 여섯 번째, 번제단 이리 올려놓으면 불이 타지요? 네, 그러면 제사 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집니다. 자, 뒤로 넘기셔서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는요, 흠없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흠없는 제물이라 저렇게 얘기했는데, 죄를 속할 때는요,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 제사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 조금 앞다리가 고장이 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받아줍니다. 이거 달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속은 흠없는 거라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다고요?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 제사 드리는 제물은요, 조금 흠집이 나도 하나님 받으세요.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가축이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집에서 키운 거라 해야 돼요. 그럼 집에서 키운 거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산에서 잡은 거. 이건 안 돼요. 꼭 자기 집에서 키웠느냐? 아,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집에서 키운 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옆집에 사가지고 가져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제단 뿔에다가 묶습니다. 묶어요. 자, 그 다음. 저기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하여간 대강 봅시다. 이게 열두 지파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색깔별로 있어요. 자, 그러면 성막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죠. 성막이 각 지파별로 있느냐? 아니에요. 성막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자, 뒤로 넘겨줄래요? 자, 성막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실로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위에 지도는 빠졌어요. 자세히 보이기 위해서. 이게 한 이 정도 되죠. 이 밑에 만큼. 정중앙 정도 돼요. 실로가. 네, 여기에 모세의 언약궤에 담은 장막이 거기 있어요. 그게 실로예요. 자, 저기인데 봅시다. 이 아래 시몬 지파,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저 위에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지파들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짐승을 끌고. 그래서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서 와야 돼요. 그런데 제물이 흠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합격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흠 없는 제물 가져오는 것 자체도요, 아주 힘든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것도 절미하고 생각 안 하고 그 제사 드린다. 흠없는 재물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저분들은요. 그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려면 진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괜찮잖아요. 처음에 데려올 때는 괜찮은데 오다가 좀 끌치고 이런 거면 좀 받아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가셔서 그 당시에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막내 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사는 지역에서 끌고 오려면 흠이 있으면 불합격이잖아요.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편리성을 줘서.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야합을 해가지고요. 엄청 돈을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거기에 짐승들을 팔 수 있는 사람은 특권을 줘요. 그러니까 줄줄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부정이 들어가요. 그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데 편리를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배후에 흑막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막 쫓은 거예요. 부정이 있어서. 다 돈이 걸리니까. 야, 대강 이해하시죠? 그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는 뭐예요? 손을 얹는 거잖아요.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가의 의미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해요. 그러면 누가 안수하지요? 예, 저게 나온 대로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죄 지은 본인이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재물을 잡아요. 누가 잡아요? 끌고 온 본인이 잡아요. 여기에는요. 남자도 가능하고요. 여자도 가능한데 왜? 죄 지었으면 여자도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자도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짐승 하나도 잡아본 적이 없지요? 소, 양, 염소. 여러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짐승 잡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 어떻든 간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꺼내서 어떻습니까?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 제단에 갖다 뿌려요. 사방에다가. 자,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누가 벗겨요? 본인이.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니에요. 또 넘겨주세요. 각을 떠요. 각은 뭐예요? 마디마디마다 다 자르는 거예요. 누가 해요? 죄진 사람이. 그 다음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는 건 누가 얹어놔요? 제사장이 올려놔요. 그러면 제사 끝나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구약의 사람들 제사 드렸다 간단할 것 같아요. 아니요. 자세히 알아보면 심각해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더 볼 텐데 좀 더 넘겨보세요. 자, 문제는 1장 9절이에요. 레위기서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요, 레위기서를 읽고는요, 하나님께 기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무슨 짐승 태우는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나? 이렇게 얘기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 태우는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엽기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저 문자들을 보면. 근데 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정말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를 갖고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에서 떠났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께 접근하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해요.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체물을 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넘기고 우리의 죄를 탕감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짐승은 죽었지만 저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 저 의미예요. 하나님이 고기 냄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하나님 관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만날 수 있고 그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저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죽기를 원치 않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면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 저 인간은 정말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흉악범 같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죽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들이 아무리 악인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제사에 대한, 저거 들어가기 전에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제사에서 한 단계를 빼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도살이 됩니다. 자, 제사 제도에서, 자, 아까 여섯 단계 있잖아요. 한 단계를 빠지면 세상에서 짐승 잡는 거, 도살을 짱에서 잡는 거 똑같아요. 뭘까요? 뭘 빼면 그럴까요? 안수를 빼면. 안수하는 걸 빼면 그냥 도살이에요. 그 안수가 뭘 의미하지요? 이렇게 손 얹어서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죄가 이리 넘어가요. 그리고 이 짐승은 어떤 거 해야 돼요? 흠 없는 거라 해야 돼요. 흠 있는 건 안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왜 안수를 하는가 하면, 안수는 뭐라고요? 전가의 의미가 있다고요. 전가는 뭐예요? 이것이 저리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짐승에게 내가 안수하면 내 죄가 이리 넘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흠 없는 것이 내게 넘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왜? 이게 쌍방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흠 있는 거 드리면 어떻다고요? 그 흠이 다시 내게로 와요. 제사 드릴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소가 있으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그 위에 죄가 이리 넘어가요. 이게 안수한 이후에는요, 내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 죄가 어떻습니까? 죄 없는 소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소가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데 요게 요 이마 요 정강 여기 이마 정수리 거기를 동맥을 자르면 죽어요. 그 다음에 심장을 찌르면 죽어요. 이게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짐승 잡는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걸 한 방에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요. 여자분들은요 더 힘들지요. 그러면 한번 때렸는데 이놈이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들뛰고 난리지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그리고 머리를 때려서 안 돼. 그래서 많은 경우요 눈도 찌르고 난리래요. 제사 드리는 거 보면. 그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동맥을 잘라. 여러분 동맥을 자르면 바로 죽을 것 같죠? 아니요. 30분 내지 40분을 난리를 친대요. 피가 다 쏟아져야 죽으니까. 그 다음에 심장을 찌르면 된다는데 여러분 심장이 어딘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것도 심장이 이만하면 윗부분에 뭐 5분의 1 지점인가 거기를 찔러야 죽는데 급사한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짐승 한 마리 갖다가 죽이려면요 난리예요 난리. 이 제사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피는 낭자해요. 들고 뛰고 붙들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가죽을 벗겨야 돼. 가죽이 쉽게 벗겨집니까? 가죽 벗기려면 어떻습니까? 막 잡아 뜯어야 되는데 안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고기 묻고 피 묻고 난리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 할 수는 없어.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죄 없는 짐승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 죄 짓고 싶을까요? 아니요. 절대 죄 안 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은, 소나 염소는요, 막 들고 뛴대요. 근데 양은요, 물끄러미 자기를 죽이는 사람 쳐다본대요.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죽는데. 그래서요, 사람들이 제사 한번 드리고 나면요, 정말 죄 짓고 싶은 생각 싹 사라져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제물이 죽는지. 자, 이렇게 해서 소가 대신 받아요. 근데 왜 이런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죄는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진노가 머리 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진노를 피하려고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이 대신 진노를 받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죽 다 벗겨지고 각을 다 뜨고 다 태워서 없어져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나쁜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는 끈앞풀도 다 제거하고 다 태워 없애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런데 안수를 하잖아요. 이게 넘어가요. 자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소에게, 염소에게, 양에게 전가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에게 전가한 겁니까? 예수님께. 그렇죠. 예수님께 전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흠없는 제물에서 의가 이리 넘어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구약의 사람들 비교 안 될 정도로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 절대 못 불러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임재 찬양을 했잖아요.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절대 얘기 못해요. 왜? 그렇게 했다가 살아나면 다행이고 하나님 정말 왔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 거룩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이것을요, 얘기도 못 꺼냈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어요. 원했는데 두려워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지금 우리가. 구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 아무 대수롭지 않게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요? 아니요. 엄청난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의와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생명, 이것들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봅시다. 구약에서는 안수예요. 그럼 신약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넘어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지요? 이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메시아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는 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면 제사인 거예요. 이 문제가 구약의 방식대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 제도가 뭐라고요? 구약에는 제사였지만 신약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 단어 쓰면 저와 여러분은요, 죄 지을 때마다 소 잡든지 양 잡든지 염소 잡든지 해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거는 남녀 상관없어요. 13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지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율법을 어기면.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게 다 정리되고요. 간단하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보면 너무나 부러워할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떤 저런 일이 다 있냐. 우리 때는 진짜 죽으라 죽으라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대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암송시키는데, 뭐부터 암송시켜요? 레위기서부터 시켜요. 레위기서부터. 그래서 12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해요. 그리고 13살 때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외워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다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제도를, 이 죄를 지면 어떻고 재물은 어떻게 가져와야 돼, 이걸 다 암송해요. 다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요. 저와 여러분이 뭐 몇 가지 성경 구절 외우는 거는요, 이건 말도 아니에요. 비교도 안 돼요. 그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왜? 제사 드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요. 어찌하든지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돼. 왜? 제사 드린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게 사건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만 믿음으로 그 은혜들이 다 정리됐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고난주간 이 구약의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한 번에 끝났다고요.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한 번에 끝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이에요. 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이제 이해되시죠? 구약의 번제의 모든 것들의 번제는 모형이고 주님의 십자가는 실제예요. 구약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냥 모형이었어요. 앞으로 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탕감된다. 그러나 미리 내가 이 제사들을 통하여 너희들 용서를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용서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는 항상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뭔지를 봐야 돼.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구약의 제사를 대신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떠나갔어요. 왜요? 짐승의 피도 안 먹는데 사람의 피를 먹으라고? 이게 미쳐도 한참 미쳤네. 왜 떠나갔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제자들은 안 떠나고 의미를 알았지요. 자, 여기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을 표현을 저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저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요. 단순 과거형이에요. 저기 시제가. 그러면 과거형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단순 과거형. 이런 거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말해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다 다녔죠? 초등학교 졸업했죠? 그 과거에 초등학교를 다녔었지요? 예. 근데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입학하는 날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단순 과거형이에요. 이미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저게 바로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저걸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은 저것을 마시게 먹고 마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의 뜻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날은 서로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과거의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표현이 저거예요. 53절.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54절부터 봅시다. 자, 54절과 56절에 보면 똑같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53절과 비슷하게 제가 읽어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54장 56장 57절 57절 56절 요게 내용은요 현재형이에요. 시제가. 그래서 현재형은 뭔가 하면요. 내가 지금 계속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과거에 믿었어요? 지금도 믿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어요. 혹은 절에 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저 내용은 아니에요. 과거에 믿었으면 지금 안 믿어. 그건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이게 현정이라고요. 현재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항상 믿어야 돼요. 항상.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의지한다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의지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뭐냐는 거지. 자, 넘겨주세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의로운 사람도 많아요. 유능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많다고요. 서로 비교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 영역이 뛰어나고 저 영역은 약하지만 또 이 사람은 다른 영역이 뛰어나고 이 사람은 그 영역이 또 약해. 서로 어느 건 뛰어나고 어느 건 못하고 또 다 이 사람이 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런 게 있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아이고 난 저 사람보다 못해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영역은 그래 나는 너보다 나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자기의라 그래. 자기의라 그러는데 문제는 이 자기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혹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공을 세웠다든지 그러면요. 이게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자기의라 그래. 자기의라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로 나가요. 의로 나가는데 누구의 의로 나간다고요? 내 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만 나갈 수가 있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의의를 놓치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의의를 안 붙드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고 서는 거예요. 그거 자기 의의를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항상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는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이게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되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께 넘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안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인식되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흉악범인데 이 죄를 남에게 넘겼어. 그리고 자기는 살아.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진짜 나쁜 사람이라 그러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괜찮이 살아요. 그러면 이 제사 제도와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는요 자랑거리 하나도 없어요. 사람 앞에 나 괜찮아 내놓을 거리가 없다고요. 이게 우리예요. 왜? 죄 덩어리를 자기가 담당해서 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는 속 빠지고 죄 없는 예수님께 모든 걸 넘겨놓고 자기는 자랑해. 교만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일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항상 주님을 높여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해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골자를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모르는 생겼다 자랑하고요. 실력있다 자랑하고요. 뭐 어떤 거 뭐 어떻다고 자랑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만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산 거 주님의 은혜라고. 내가 자랑거리 아무도 없다고. 교회 와서요 돈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학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배경 자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내용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자기가 최고라고 교만하고 자만해. 그러면 이거 심각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철저히 내려놓는 것은요.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어떤 선함도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돈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베드로는요 열두 제자들 중에 아주 뭔가 잘했어요. 자신 있게 하고요. 그리고 뭘 해도요 앞장섰어요. 그런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전날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다. 근데 베드로 뭐라 그래요? 저 쟤들은 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해요. 나는 끝까지 갈 거예요. 죽는 대로 나는 가요. 그렇게 장담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어땠습니까? 계집종한테도 여자애한테도 부인했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나 저 인간 모른다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베드로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나 한 거죠. 그때는 그 살려고 그 선생을 부인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부인했어요. 그걸 나중에 깨닫고 나면 어떻습니까?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지요. 자기가 그런 인간인 걸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해안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시몬의 아들 요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이나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답할 자격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베드로는 자기의 의의를 철저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생명이고요. 이게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의 휘장은요. 이 염소털이라든지 이런 걸로 짜가지고 이 두께가요. 6cm 된대요. 아주 두꺼운 거예요. 이게요. 절대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밑으로.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졌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정결케 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려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여기 대속죄일이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구분이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사의 구분이 휘장이에요. 근데 이게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구분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해요? 이제는 성소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를 쳐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흉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공의고요. 예수를 믿는 특권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인류 전체도 못 나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다만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영접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탐내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의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이 한 주간 또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